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 마리우폴 내에 저항을 멈추라는 러시아군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유럽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모두 죽었을 때 러시아의 최후 통첩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절대 러시아의 최후 통첩 내용을 실현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르키우와 마리우폴을 넘기는 순간은 우리가 모두 죽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국제서양 조약기구 회원 가입을 추구하지 않는 대신 종전과 러시아 군 철수, 자국의 안보 보장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같은 논의는 나토에 관해 우리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서방과 체제 보장을 원하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나토의 추가 확장을 원하지 않는 러시아 등 모두를 위한 타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러시아의 잠재적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기업 최고 경영자 회의 연설을 통해서 재계 지도자들은 그런 공격에 대응해 보안을 강화할 애국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진화하는 정보를 토대로 러시아가 우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경고를 발령했다며 러시아의 사이버 역량은 상당하며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도구와 전문성이 존재하고 정부는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지만 도움을 받을지 여부는 정부가 아닌 기업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은 전쟁 범죄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앞으로 조사 과정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이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대한 러시아의 정당하지 않고 불법적인 공격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커비 대변인은 이는 단지 미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필요한 것은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외교적 방안을 선택해 선의를 가지고 우크라이나와 마주앉아 해결을 협상할 수 있다며 이는 오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허비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법원이 사회관계망 기업인 미국 메타사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러시아 내 운영을 금지했습니다. 모스크바 스베르스코이 지구법원은 21일 메타사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활동을 극단주의적이라고 규정하고 활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메타 플랫폼 활동 중단에 관한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효력은 판결 즉시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메타는 러시아 내 지점 개설 등 상업 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앞서 러시아 검찰은 지난 11일 메타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규정하면서 메타 지도부의 행동은 테러 행위를 허용하는 생각을 품게 하고 러시아인에 대한 징후를 조장하고 있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소수민족 탄압 등과 관련해 중국 관료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21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소수민족 등에 대한 억압적 행동을 보이고 있는 중국 관리들을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 관리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소수민족의 일원 그리고 안전을 찾아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 등을 괴롭히거나 위협, 감시, 납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특히 중국을 향해 신장 자치구에서 계속되는 집단 학살과 티베트 억압 정책, 홍콩의 근본적 자유에 대한 탄압, 종교 자유 침해 등을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의 이날 성명에서 얼마나 많은 중국 관리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다만 종교 지도자, 소수민족 구성원 등을 억압한 정책과 조처에 책임이 있거나 공모한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 당국자들에 대해서 미국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은 바로 미국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우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일상으로 돌아온 미국 학교가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있고 부모들은 새로운 교육 방법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미국 공영라디오 NPR의 보도를 주목해봅니다. 먼저 NPR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에 교육 전문가들이 예측한 학교 교육 관련 우려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수준은 떨어졌고요. 지역에 따라서, 가정의 소득에 따라서, 백인과 유색 인종 등 환경에 따라서 교육 격차는 더 벌어졌고, 고등학교 중퇴율은 높아지고, 대학 등록률은 떨어지고, 학생들의 부적응과 단절, 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가족의 부재,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 등도 대부분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교실 수업을 하고 있지만 학교가 문을 닫았던 기간에 학생들이 겪게 된 정신건강 문제는 여전히 교사와 부모들의 큰 관심사항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회복에 집중하는 학교 현장의 움직임도 소개했습니다. 미국 학교는 지금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들을 더 고용해서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심리 상태를 살핀 특별 수업과 또 특별한 행사들을 마련해서 학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는데요. 과거 허리케인 피해로 일정 기간 학교 교육을 중단해야 했던 남부 뉴올리스시와 또 미국령 푸에르토리코가 위기에 대처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가 미국 학교 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대도시 학군의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부모가 직접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는 홈스쿨링이 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오늘 주간 프로그램은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3월 23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이 끼거나 흐리고 강원도 장전은 오전부터 자강도와 양강도 지역은 오후부터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눈의 양은 1에서 5cm 정도, 비는 5mm 안팎을 예상합니다.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삼지연의 아침 최저는 영하 10도에서 시작합니다. 희산은 영하 6도, 중강 영하 3도, 청진 영하 1도입니다. 신의주 0도고요. 함흥의 아침 최저 1도, 평양 개성도 1도, 원산 장전은 2도입니다. 낮부터 꽃샘 추위는 조금 물러가겠습니다. 삼지연의 낮 최고 0도까지 오르겠고요. 희산은 영상 6도, 중강 영상 7도, 청진은 영상 9도입니다. 평양의 낮 최고 10도고요. 개성도 10도, 함흥 원산 14도, 장전의 낮 최고는 1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구름 많고 먼바다는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점차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과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탄압이 집단 학살에 해당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홍콩이 일부 코로나 방역 관련 규제를 완화할 거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위협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다시 경고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거나 우크라이나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미국 재계 지도자들 모임에 참석해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궁지에 몰렸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러시아는 당초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함락하고 친러시아 지도부를 세울 수 있을 걸로 판단했다는 게 국방 정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가 이 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재를 예측하지 못했을 거라는 평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그가 직면하게 될 단결의 정도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더 큰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 시설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그런 주장은 러시아가 만들고 있는 새로운 가짜 깃발 작전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가짜 깃발 작전이라는 게 뭡니까?
네, 이 가짜 깃발 작전이란 이 공격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상대가 먼저 행동한 것처럼 꾸미는 이 군사적인 수법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미국이 유럽에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그들은 우크라이나도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가 이 두 가지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명확한 징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제기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모색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다면서 민간 기업들은 즉각 사이버 안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 간의 이 외교적 긴장 수위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네, 러시아 외무부가 21일에는 존 설리번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에 푸틴 대통령이 전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요. 다음 날에는 완전 폭력배, 살인 독재자라고 칭했는데요.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설리번 대사에게 두 나라 관계가 파탄의 기로에 있다는 내용의 외교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또 일본과도 마찰을 빚고 있네요.
네, 러시아 외무부가 21일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서 일방적인 제재를 하고 있고 비우호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평화조약 협상을 계속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평화조약 협상이라면 그 일본과 러시아 간의 그 영유권 분쟁에 관한 거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적국으로 맞서서 싸웠던 이 두 나라는 일본에서는 북방 영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쿠릴열도라고 하는 4개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협상 중단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일본의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기인한 거라면서 러시아의 일방적인 협상 중단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시 우크라이나 상황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 휴전 노력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해서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란스키 대통령은 이는 나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서방, 그리고 안전 보장을 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나토의 추가 확장을 원하지 않는 러시아 등 모두를 위한 타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앞서서 젤란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에 관해서 국민 투표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네, 우크라이나군이 21일 일찍 수도 키이우 외곽을 다시 장악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수도 키이우 북서쪽에서 격렬한 폭음 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가운데 키이우에는 21일 저녁 8시부터 23일 오전 7시까지 지금 35시간의 완전 통행 금지가 내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항복 요구를 거부한 남부 마리우폴에서는 러시아군의 총공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만간 함락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2일 우크라이나군이 여전히 도시를 방어하고 있고 러시아 경비정 그리고 전자전 복합 단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은 미얀마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요?
네, 미국이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게 자행한 탄압 행위에 대해서 집단학살, 제노사이드라고 공식 규정했습니다. 토니 블링커 미 국무장관은 21일 워싱턴 DC에 있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기념관에 열린 로힝야족 관련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로힝야족 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자, 로힝야 민족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로힝야족은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살아가던 소수민족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미얀마 서부의 라카인 지역에 정착해 살고 있던 아랍 상인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얀마 정부 그리고 미얀마의 주류인 버마 민족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국에 불법 입국한 방글라데시인들로 간주하면서 내내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로힝야족이 특히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죠.
네, 지난 2017년 이들이 집단 거주하던 라카인주에서 일부 분리주의자들이 경찰 초소를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에 미얀마 정부군이 대대적으로 토벌 작전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살인, 강간, 폭행, 방화 등의 인권 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근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난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국제적으로 이 로힝야족 난민 사태가 큰 현안이 되어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군의 탄압으로 7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미얀마 군부의 탄압으로 그 전에 떠난 사람들까지 합치면 미얀마를 떠나 로힝야족은 100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2017년이면 당시에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사실상 미얀마를 이끌고 있을 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때문에 아웅산 수치 당시 국가고문도 이를 방조, 묵인했다는 국제사회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오랜 군사독재와 싸운 공로로 받았던 노벨 평화상을 반납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지난해 2월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나웅 플라잉 이 최고사령관은 당시에 이 로힝야족 토벌 작전을 지휘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자, 미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행위를 집단 학살로 인정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미국 정부가 집단 학살로 인정함에 따라서 가해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끔찍한 행동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의 계속되는 만행을 저지하고 미얀마를 민주주의의 길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이 집단 학살에 대해서 또 남다른 이해가 있다고 하죠.
네, 블링컨 장관의 계부가 이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유대인 집단 대학살, 이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입니다. 그래서 블링컨 장관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이 집단 학살의 비윤리적인 만행에 관해서 자주 들어 알고 있다고 종종 말해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홍콩입니다. 홍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9개국 출발 항공편의 입국 금지 조처를 해제하고요. 격리 기간을 단축하고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등 방역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캐리 람 행정장관이 21일 발표했습니다.
네, 그동안 입국을 금지했던 나라들 어디였습니까?
네, 호주와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그리고 미국이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은 오는 4월 1일부터 홍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들 9개 나라의 입국자들의 입국을 막았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람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입국 금지가 이제는 더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 조처를 유지하면 해당 나라에 머무는 홍콩인들에게도 큰 불편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홍콩에 들어가면 거쳐야 했던 그 격리 기간은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네,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기존의 14일에서 일주일로 줄었습니다. 람 장관은 당초 4월 20일까지 이 14일 격리 조처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학교에 대면 수업도 재개한다는 거죠?
네, 4월 19일부터는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또 운동시설 같은 공공시설도 4월 21일부터 다시 개방하겠다고 람 장관은 말했습니다.
예, 홍콩이 그동안 나름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완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2년 이상 강력한 방역 조처를 함으로써 이 내부에서 피로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콩은 세계적인 관광지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중심지인데요. 이렇게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손해가 많았습니다. 이번 조처는 이런 불만을 생각한 걸로 보이는데요. 홍콩 보건당국은 740만 명 주민의 상당수가 증가하는 정신건강 문제, 특히 저소득층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홍콩 내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속히 늘었습니다. 홍콩 보건당국은 20일 하루 동안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14,000여 명, 사망자는 223명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홍콩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 사망자 수 비율이 세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희생자들은 주로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노령층이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대유행 이후에 지금까지 홍콩에서는 100만 명 이상 코로나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약 6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원래 홍콩은 이번 달에 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수검사를 하기로 했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캐리람 장관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 검사를 연기하겠다고 지난 9일에 발표했습니다. 람 장관은 지난달 22일에 3월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당시 람 장관은 검사는 3번에 걸쳐 시행된다면서 홍콩이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횟수가 100만 회 정도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전수검사 계획을 연기했던 이유가 뭐였죠?
네, 전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치솟고 있는 코로나 사망률을 낮추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람 장관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 확산뿐만 아니라 사망자 그리고 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지명자가 인준청문회에서 공정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더 공격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밝혔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사용수들이 원할 경우 총사령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커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자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 연방상원 법사위원회가 21일부터 잭슨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돌입했습니다. 청문회는 오는 24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데요. 첫날인 21일엔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 22명의 모두 발언을 비롯해 커탄지 브라운 잭슨 후보의 모두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청문회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아주 크죠?
예, 흑인 여성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준청문회는 사상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 언론은 미 연방 대법원에 있어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인준청문회를 생중계했고요. 미 대법원 청사 밖에서는 잭슨 지명자의 지지자들이 모여 잭슨 후보의 인준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역사적인 청문회의 주인공인 잭슨 지명자. 청문회 첫날 모두 발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잭슨 지명자는 10여 분간 이어진 모두 발언에서 만약 인준을 받는다면 헌법과 지난 246년간 이어온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대한 실험을 지지하고 수호하기 위해 생산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잭슨 지명자는 또 인준 청문회 동안 내가 우리나라와 헌법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권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법관이라면 미국의 헌법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법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밝혔나요?
예, 잭슨 지명자는 거의 10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판사로서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책임과 의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건들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결 내린다며 사실을 평가하고 두려움이나 호의 없이 법관선서에 부합하게 내 앞에 놓인 사안들에 대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관으로서 내 역할은 제한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역대 판례를 주의 깊게 따르며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잭슨 지명자가 모두 발언해서 또 다른 흑인 여성 법조인을 언급하기도 했다는데 누굴까요?
예, 잭슨 지명자는 지난 1966년 흑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방법원 판사에 임명된 컨스턴스 베이커 모틀리 판사를 언급했습니다. 잭슨 지명자는 모틀리 판사처럼 나는 대법원의 건물 전면에 새겨진 법 아래 평등한 정의라는 문구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하는데 나의 경력을 바쳤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최고법원에 합류하고 뛰어난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고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보장할 역사적인 기회에 감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법사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각자 모두 발언을 했죠.
예, 잭슨 지명자의 발언에 앞서서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들의 모두 발언이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잭슨 지명자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며 대법관의 적격임을 강조를 했는데요. 자, 공화당 의원들은 잭슨 지명자의 과거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네. 자, 의원들의 발언 내용도 조금씩 짚어주시죠.
예, 이날 인준청문회는 민주당 소속 딕 더빈 법사위원장의 모두 발언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더빈 의원은 잭슨 지명자의 역사적인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지난 230여 년간 대법원에 115명의 대법관이 있었으나 108명이 백인 남성이었다며 유색 인종 남성 대법관은 단 2명, 여성 대법관은 5명이고 흑인 여성 대법관은 단한 명도 없었다면서 잭슨 지명자가 그첫 번째가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의원들 쪽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예, 상원의 최고참의인 민주당 소속 패트릭 레이 의원은 앞서 20명의 대법관 인준에 참여를 했었다고 밝혔는데요. 자, 그러면서 잭슨 지명자는 공격할 수 없는 기록을 가진 정당에 상관없이 존경받을 만한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 내용도 들어봐야죠.
예, 자, 법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척 그리슬리 의원은 공화당이 후보자를 존중하겠지만 잭슨 후보의 기록과 철학과 관점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슬리 의원은 이어 어떤 대법관 후보이든 인준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대법관의 관점과 사법 철학, 그리고 대법관의 역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공화당 의원들이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다짐한 사안들 어떤 것들입니까?
예, 존 코넨 의원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테러 용의자들을 변호했던 잭슨 후보의 활동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잭슨 지명자는 당시에 연방 국선 변호사로서 피고의 변호를 맡았는데요. 잭슨 지명자가 죄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였다고 지적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선 변호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논란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예,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형량 선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시 하울리 의원은 잭슨 지명자가 판사 시절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고 유통한 피고인들에게 너무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날 모두 발언에서도 잭슨 지명자가 앞서 판결 내린 7건의 개별 사례를 다룰 것이라며 이들 사례에서 잭슨 지명자는 연방 형량 기준과 검사 요청보다 낮은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앞서 이 잭슨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예.
그때 공화당 의원들, 잭슨 지명자를 지지했던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엔 또 어떤 자세를 보이고 있을까요?
예,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앞서 잭슨 후보가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돼 인준청문회를 거칠 당시에 찬성표를 던진 3명의 공화당 의원 가운데 한 명인데요. 자, 이번 청문회는 잭슨 지명자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좀 불명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지난 2018년 브렛 캐버너 대법관 인준청문회 당시 후보자와 관련된 성폭행 의혹으로 민주당이 오랫동안 반대했던 것을 언급하며 공화당은 이번에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잭슨 지명자의 인준청문회 첫날 모두 발언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둘째 날 일정 어떻게 됩니까?
예, 에티즌 22일에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각각 30분간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발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에서 최대 화두는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연준이 지난주 3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연준은 기준금리를 0에서 0.25%인 현 수준에서 0.25에서 0.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히고 또 올해 안에 여러 차례 추가 인상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은 21일 연준이 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네요.
예, 파월 의장 21일 전미 실물경제협회 컨퍼런스에 연설자로 나왔는데요. 자, 노동시장은 매우 견고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통화정책의 기조를 좀더 중립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신속히 움직이고 가격 안정성 회복을 위해 좀더 제한적인 수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자, 특히 앞으로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올림으로써 또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보다 더 높게 인상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연준은 지난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올 연말까지 금리가 최소한 1.9%로 상승할 걸로 전망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6번 남은 FOMC 회의 때마다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자, 그런데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0점에서 0.25%포인트 인상이 아닌 0.25에서 0.5%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올해 연말까지 금리가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예, 로이터통신은 오는 5월과 6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가 각각 0.5%포인트가 오르면 연말에는 금리 수준이 2.25에서 2.5%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연준은 중립적인 수준의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파월 의장이 이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물가, 즉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연준의 금리 인상 목표치는 인플레이션 2%인데요. 하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는 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지난 2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7.9% 상승하면서 3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전망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앞으로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2%에 근접하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착륙,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문제없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국 경제는 매우 강력하고 또 긴축 통화 정책에 대응하기에 유리한 상황에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새로운 사형 집행 방식을 마련해서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네요.
예,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교정당국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당국이 사형 집행 방법 가운데 총사형 집행 준비를 마쳤고 이를 주 법무장관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이 총살형을 마련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예, 지난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를 통과하고 헨리 맥메스터 주지사가 서명한 새 법에 따른 겁니다. 자, 기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사형 집행 주요 수단은 약물 주사를 이용한 방식이었는데요. 처형 과정에서 사형수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약물을 구하기가 힘들게 된 거죠.
예, 제조회사들이 사형에 필요한 약물 생산이나 판매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사형수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총살형이 나온 건데요. 맥메스터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전기의자를 주요형 집행 방식으로 정했고요. 사형수가 원하면 약물 주사나 총살형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교정당국 발표는 근데 이제 실제로 총살형을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알린 겁니다.
네. 자,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사형수가 많습니까?
미국 사용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현재 40명이 조금 못 미칩니다. 1976년 이후 사형 집행 건수는 43건이고요. 마지막 형 집행은 지난 2011년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약물 주사로 형을 집행했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지금 총사령이 집행되고 있는 곳 어디입니까?
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하면 미시시피와 오클라호마, 유타 이렇게 세 주밖에 없습니다. 총사령 집행은 지난 1976년 이후 총세 번이 있었는데요. 모두 유타주에서 실행됐습니다.
네. 자, 미국 전체에서 지금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죠?
네, 2021년 현재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는 약 2,500명입니다. 이 사형수들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형 선고와 집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사형 선고 건수는 지난 1996년 3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꾸준히 줄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사형 선고 건수가 18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형 집행 건수의 경우 지난 1999년에 9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서 지난해에는 11건만 집행이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에서 이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금한 주, 금지한 주는 어디 어디입니까?
예, 버지니아주가 지난해 사형제를 폐기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을 폐기한 주인데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형을 폐기한 주는 워싱턴과 콜로라도, 뉴멕시코, 미네소타, 뉴욕 등 23개 주입니다. 그리고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등 3개 주는 사형 집행 유예를 결정했는데요. 자, 종합적으로는 26개 주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 일본은 해군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해군 군비 경쟁을 벌이며 더 크고 더 강력한 배를 건조했습니다.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은 이에 따른 재정 부담과 아시아에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의원들은 워런 하딩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조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921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국제회담이 열렸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은 이 시기에 주요 해군 강대국들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9개국 대표들을 회담에 초대했습니다. 1921년 워싱턴 회담에 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가,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워런 하딩 대통령은 러시아에 새로 들어선 소련 정부 지도자들은 회담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찰스 에번스 휴스 국무장관은 회담에서 세계 주요 해군 강대국들이 해군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은 군함 건조를 중단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새 군함을 건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해군 강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은 경쟁적으로 해군력을 강화해왔고 더 크고 더 강력한 군함을 만들었습니다. 해군 규모 축소를 위해 계획한 방안은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10년 동안 군함 수를 늘리지 않는 것과 해군 최강대국 5개국이 만톤급 이상의 주력함 척수를 비율로 정하고 이 비율을 초과하는 주력함은 기존에 있는 것이든 건조 중인 것이든 상관없이 즉시 모두 폐기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3개월 동안 찰스 에번스 휴스 장관이 제시한 해군력 축소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은 보유할 수 있는 군함수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회담에 참여한 대표들은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1921년 워싱턴 회담에서 이뤄진 최종 합의는 휴스 미 국무장관이 처음 제안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회담은 찰스 에번스 휴스 장관이 처음 계획했던 제안에 아주 근접한 내용으로 최종 합의됐습니다. 하지만 이 회담은 완전히 성공적으로 평가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1921년 워싱턴 회담에서 합의가 됐지만 어떤 국가가 특정 군함을 건조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새로 건조된 군함들은 나중에 벌어지는 2차 세계대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워싱턴 회담은 중국과 남태평양 섬을 노리며 세력을 평창하고 있는 일본을 막지 않았고 일본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이 지역 국가들을 보호할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921년 워싱턴 회담에서 체결된 해군 조약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해군력 강화에 몰두했던 세계 최강대국들이 처음으로 해군 군비를 제한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회담을 지켜본 사람들은 대부분 해군 조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유익한 조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워런 하딩 대통령은 두 가지 주요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1921년 워싱턴 회담이고요. 다른 하나는 불명예스러운 국내 사건인 티포돔 사건입니다. 티포돔은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에 있는 연방정부 소유의 석유 비축지인데 미 해군이 사용할 석유가 매장된 이곳 지형이 차주전자처럼 생겨서 티포돔이라고 부릅니다. 하딩 대통령은 티포돔 지하에 매장된 석유 사용 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29대 대통령인 워런 하딩 대통령은 1865년 11월 2일 오하이오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하딩 대통령은 농장 일을 돕고 마을 악단에서 연주하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교사와 보험 판매원으로 잠시 일했지만 곧 언론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은 대학을 졸업하고 젊은 청년 시절 친구들과 $300를 모아서 메리온스타라는 작은 신문사를 인수했습니다. 신문 발행인이 되는데요. 이 신문은 늘 균형 있는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정치인들 모두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하딩 대통령은 신문사 발행인 시절 오하이오주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었고 열렬한 공화당 지지자로서 청년 공화당원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1884년 대통령 선거 때는 같은 오하이오주 출신인 제임스 블레인 후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고 오하이오주 공화당 내에서 점점 인맥을 쌓아갔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은 1899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공직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1903년에는 오하이오주 부지사가 됐고요. 1914년에는 오하이오 주민들이 처음으로 직접 선출한 연방 상원의원에 선출됐습니다.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워런 하딩 대통령은 Back to Normalcy, 정상 상태로 복귀하자를 선거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은 전쟁과 복잡한 국제관계에 지쳐있고 경제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딩 대통령은 이런 국민 정서에 맞춰서 모든 걸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태, 정상적인 상태로 돌리겠다며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하딩 대통령은 큰 지지를 받으며 큰 표차를 보이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외모가 특별히 잘생긴 대통령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모습이 예쁘고 멋있어서 칭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어 표현들 살펴보겠습니다. 존 드라이든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I'm not sure about this hat.
No, it looks good on you.
I'm not sure about this hat.
이 모자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이 없을 때 I'm not sure about something 이렇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는 모자가 잘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다는 표현이었죠. I'm not sure about this hat.
No, it looks good on you.
당신과 잘 어울려요. Looks good on you. 당신에게 잘 어울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옷을 입었는데 뚱뚱해 보이는지 물어보겠습니다.
Do these jeans make me look fat?
No, that suits you.
Do these jeans make me look fat?
이 청바지가 나를 뚱뚱하게 보이게 만들죠.
No, that suits you.
아닙니다. 당신에게 잘 어울려요. 이번에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파티에 괜찮은지 물어보겠습니다.
Is this dress okay for the party?
Well, you're certainly dressed to kill.
Is this dress okay for the party?
이 드레스가 파티에 괜찮을까요?
Well, you're certainly dressed to kill.
끝내주네요. Dress to kill. 드레스로 누군가를 죽인다. 그러니까 죽여주게, 끝내주게 예쁘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끝내주게 예쁘다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당신은 100만 달러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You look like $1,000,000.
Oh, thank you.
You look like $1,000,000.
당신은 100만 달러처럼 보여요. 여러분에게 100만 달러가 있으면 어떻겠어요? 환상적이겠죠? 정말 멋져 보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번에는 물려받은 옷이다 라는 표현 대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I've never seen you wearing that before.
It was a hand-me-down from my brother.
I've never seen you wearing that before.
그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옷입니다.
It was a hand-me-down from my brother.
형에게 물려받은 옷입니다. Hand-me-down, 물려받은 옷,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우연히 같은 색깔의 옷을 모두 입고 나왔을 때 흔히 하는 농담 살펴보겠습니다.
Hey, everybody's wearing black today.
Yeah, I guess we all got the memo.
Hey, everybody's wearing black today.
오늘 모두 검정색 옷을 입었네요.
Yeah, I guess we all got the memo.
네, 우리 모두 메모를 받았나 봐요. Get the memo. 직역하면 메모를 전달받다 이런 뜻인데요. 평소 대화에서도 I didn't get the memo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을 나 혼자 모른다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혼자만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I guess you didn't get the memo. 내 생각에 당신만 메모를 못 받았군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는 모두 검정색 옷을 입고 오라는 메모를 받았나 봐요 라는 농담입니다. 메모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모두 검정색 옷을 입는 우연이 생겼을까 하는 농담인 거죠. I guess we all got the memo. 그럼 끝으로 당신 멋지네요. 여러 가지 표현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like $1,000,000. It looks good on you. You're certainly dressed to kill.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상대방의 모습을 칭찬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